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는 산상수훈 중에 맨 앞부분 나오는 팔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산상수훈 말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 16절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 20절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내용이 산상수훈 전체가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산상수훈 말씀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읽은 13절부터 16절은 그 중에 첫 번째, 내일 보게 될 17절부터 20절은 두 번째,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좋아하는 성도들, 교회들도 많아서 교회 이름이 광염교회거나 영광교회거나 이렇게 소금과 빛교회이거나 이렇게 짓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죠. 성경적으로 참 귀한 그런 이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소금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걸 설명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짠맛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소금은 짠맛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너희와 세상을 대조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은 짠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은 짠맛이 있죠. 그래서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있으면서 세상과는 다른 맛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다. 세상 속에 들어는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존재, 다른 맛을 내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짠맛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짠맛이 무슨 뜻인지는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빛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어요. 동시에 그 짠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짠맛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 소금이 만약에 짠맛이 없다 그러면 그냥 쓰레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짠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존재였는데 짠맛이 없어지면 그냥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금을 그냥 세상적인 기준을 평가할 겁니다. 아,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마짜리인가? 이게 외양으로 보면 어느 정도 생겼나?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거예요. 짠맛을 갖고 있을 때만 그 독특성을 인정받는 거죠. 그 뒤에 14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사실 주제는 똑같지만 표현만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겁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세상은 빛이 아닌 거죠. 어둠인 겁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너희는 그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는 다른 존재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도대체 빛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역할에 대해 설명을 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뭐냐면 빛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어디를 가다 보면 깜깜해서 안 보일 때 후레쉬를 켜잖아요. 후레쉬를 켜거나 불을 켜면 불 자체가 뭔지를 보고 싶어서 켜는 게 아니죠. 앞에 있는 게 뭔지를 보고 싶어서 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갖고 있는 역할이란 내가 세상에 있으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 빛이 있음으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 우리가 악하구나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구나 우리가 죄가 있구나 우리가 심판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역할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어둠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소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번에는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앞부분에 소금이 갖고 있는 짠맛은 뭘까요? 착한 행실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만약 성도가 구원받고 또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에 합당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함이 없으면 그건 맛을 잃은 소금인 것이고 그리고 밝지 않은 빛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존재 자체가 행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도 얼핏 보면 당연하지만 또 좀 더 생각해보면 참 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선도와 교회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을 만하네 저 사람들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경우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종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령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사람 부자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돈은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누군가가 권력을 가졌을 때 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 믿어도 권력은 많이 갖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갖거나 뭐 높은 학식이 있거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제자다운,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인정받는다 뭐 이런 뜻이 결코 아닌 거예요. 뭐 물론 성공한다는 것을 밖으로 막 확 빼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짠맛이란 무엇인가, 빛이란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것인데 그 세상과 다른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 속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잘해서 그것 때문에 아, 저거는 하나님께 속한 행동이야. 불신자들도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게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아요.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확장해서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3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지금 이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누구인가거든요. 너희. 주제는 너희입니다. 너희. 14절에서도 너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그래서 너희와 세상을 대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하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13절부터 읽고 있죠. 그럼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팔복이 나왔죠. 팔복이 나왔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천국을 줄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팔복 내용이 쭉 나왔어요. 그 선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그 선포를 듣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다. 그럼 도대체 누가 소금이고 빛이냐? 이유는 그 모습은 간단해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지금 현재 1번 가난한 사람. 2번 애통해서 울고 있는 사람, 3번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 낮고 처한 사람, 4번 일용할 양식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의 줄이고 굶주린 사람들이, 이게 너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팔복 얘기하면서 그랬잖아. 이 모든 상황은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니까요. 누가 봐도 멸시당할 만한 그런 비참한 처지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복이 있는 거죠? 내가 가난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뭐냐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팔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선포를 받은 사람. 가난하지만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 애통하고 있지만 위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사회적으로 낮고 천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너희예요. 또 팔복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긴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내가 현재 울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거나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거나 이럴 입장이 못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위로해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야, 저 사람들은 가난한데 어쩜 저렇게 천국을 누리고 살지? 그게 너희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다 애통하고 울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위로를 받고 살고 있지? 그게 너희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너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잖아요.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이 복음 증거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어땠는가? 예수님 믿던 제자들은 지질이 펀펀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좀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떠하냐면 조금 더 돈이 많습니다. 조금 더 누리고 즐기며 삽니다. 그렇지만 천국이 없어요. 그렇지만 위로가 없어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군림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도 아무 손해를 받지 않아요. 온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일해서 자기들이 벌어먹고 자기들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성도들은 교회는 어떠한가? 세상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가난한데 근데 참 편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생족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저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까? 그게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너의 반면 세상은 어떠하냐? 세상은 어떠하냐면 참 나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좋은 대학도 나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항상 불행하고 힘들까?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할까? 그래서 세상에 보면 교회를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우리보다 돈은 없지만 우리보다 권력은 없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밟힐까요? 가난한데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이나 떨고 살다가 아이고 저것들은 왜 태어나서 왜 사나 그냥 그렇게 멸시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멸시당해도 그것 때문에 굽히지 않는 이유는 가난해도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난한데 천국도 못 누리고 은혜도 없고 구원도 못 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천국이 없는 가난한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함부로 대해도 밖에다 던져버려도 길바닥에 놓고 그냥 밟고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보여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신분이 낮아서 늘 굽신굽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저렇게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갖고 살아가네. 그 모습을 보면 아, 우리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항상 마음이 불안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그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있으면 진행되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늘 이야기하고 또 연세 있는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더 나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지도자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지도자가 생기고 훌륭한 나라가 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이렇게 할 때까지 늘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좋지 못한 사회 속에서 살아도 또 제도가 좀 악해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늘 울고 가난한 지경을 당해도 예수님 믿고 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일정 부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는 계속 불행해야 돼. 나는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고 악한 자들이 판치고 악한 자들이 또 이 권력을 누리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쁜 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저 미친 것들 같은 이게 아니라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무언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것을 통해서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너희는 세상과 달라. 너희가 비록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돈을 놓고 보면 또 감정을 놓고 보면 사회 신분을 놓고 보면 너희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희는 세상과 달라. 내가 주는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제자가 된 사람들,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팔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래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며 섬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떠한 모습에서건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건강할 때나 혹은 연약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천국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은혜를 떠나서 다른 것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음을 늘 깨닫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